청취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를 시작하면서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가장 친한 친구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냅킨에 막 엄청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끄적이는 거예요.
아, 분위기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의기투합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죠. 막 피가 끓으니까 야, 우리 이거 지분 딱 50대 50으로 나누자. 이렇게 굽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회사를 세워요.
네, 초기 스타트업에서 되게 자주 보는 되게 낭만적인 출발이죠.
네, 그런데 딱 6개월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친구가 나는 창업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안정적인 직장으로 돌아갈래? 하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아, 이러면 진짜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지거든요.
맞아요. 남겨진 여러분은 진짜 밤낮 없이 코딩하고 투자자 만나러 다니면서 회사를 키워야 하는데 떠난 그 친구는 여전히 회사 지분의 절반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회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회사는 그 친구가 떠나는 바로 그 순간 벤처캐피털 시장에서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나 사실상 다름없습니다.
와, 그 정도인가요? 우리가 흔히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동창업의 첫 단추가 사실은 회사의 미래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출처 사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2026년 7월 2일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델라웨어 C컵 창업자 지분 설계 실무 보고서입니다.
네, 이 자료가 정말 현장의 뼈아픈 교훈들을 꽉꽉 눌러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 미션이 창업자 지분이라는 건 처음에 아이디어 낸 사람한테 주는 어떤 상장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하죠.
네. 오히려 회사가 앞으로 5년 뒤에 투자를 받고 사람을 뽑고 또 매각이 가능한 상태로 살아남기 위해서 소유권이나 통제권, 세무 이런 걸 정렬하는 그 미래를 위한 아키텍처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델라웨어 회사법의 실무, 그리고 미국 국세청, 그 IRS의 세무 규정이 실제 초기 스타트업의 그 캡탭을 위해서 어떻게 충돌하고 또 조율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설계의 진짜 목적은 누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 그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결국 회사가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진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핵심 인력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이 구조를 짜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 부분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사실 많은 초기 창업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무조건 지분을 제일 많이 가져가야 한다. 혹은 기여도랑 상관없이 그냥 평등하게 N분의 1하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요?
네, 보통 우정을 지키려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보고서의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가치는 1%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99%의 실행에서 나온다? 이걸 지분율로 증명하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그 아이디어 제공자의 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두라고 권고합니다.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만약에 아이디어만 딱 내고 앞으로 풀타임으로 회사에 헌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0%에서 최대 5% 미만 그 정도의 소액 보통주나 어드바이저 지분으로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
와, 5% 미만이요. 아까 50대 50 나누던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앞으로 제품 개발하고 기술 아키텍처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CTO라면 35%에서 55% 사이를 줘야 한다고 하고요.
확실히 실행하는 사람한테 무게가 실리네요.
네, 그리고 투자 유치하고 시장 진입하고 막 규제 장벽 뚫어내야 하는 CEO 이런 사람한테는 35%에서 60%까지 지분을 배분하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아, 듣고 보니까 지분이라는 건 진짜 과거에 대한 영수증이 아니네요. 네가 앞으로 5년 동안 네 시간과 기회비용을 어떻게 갈아 넣을 건지 묻는 선불계약서에 가깝군요.
선불계약서.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초기 자본을 대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코딩이나 경영을 직접 안 하는데 처음에 5천만 원, 1억 원씩 종잣돈 대준 지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보통 어떻게 지분을 줘야 합니까?
아, 그게 진짜 많은 창업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돈 줬으니까 그냥 보통주를 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고마우니까요. 근데 보통주면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이게 바로 회사의 통제권, 즉 거버넌스가 붕괴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자금만 제공하고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창업자 그룹에서 완전히 분리하라고 강력하게 조언하고 있어요.
완전히 분리하라고요? 그럼 지분을 아예 주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주가 아니라 SAFE, 즉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나 초기 우선주 형태로 회사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주식의 종류를 다르게 하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보통주라는 건 단순히 회사 컸을 때 돈을 나눠 갖는 경제적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주총회에서 회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운영은 일도 안 하는 자금 제공자가 보통주를 많이 가져가서 대주주가 돼버리면 정작 목숨 걸고 매일 일하는 창업자들의 결적이 외부인 손에 좌우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인 거죠.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라는 원칙이 진짜 맨 처음 법인 셋업할 때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거군요. 자, 그럼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50대 50의 악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6개월 만에 떠난 친구가 지분 절반을 지고 있는 상황. 이걸 전문 용어로 데드 에쿼티라고 부르죠?
네, 데드 에쿼티, 죽은 지분이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진짜 제일 무서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게 남은 창업자들 의욕 꺾는 건 당연한 거고, 나중에 시리즈 A 단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실사 들어왔을 때 투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VC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간단해요. 투자금이라는 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쓰이라고 주는 건데, 기여도 안 하는 퇴사자가 그 가치 상승을 무임승차로 쫙 빨아가는 구조잖아요. 그걸 어느 투자자가 용납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내 돈이 일 안 하는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꼴이니까요. 그럼 델라웨어 C-코업 실무에서는 이 데드 에쿼티를 도대체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거의 모든 벤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아주 표준적인 방어막, 바로 리버스 베스팅과 절벽, 즉 클리프 구조입니다.
리버스 베스팅이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제가 대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아니, 제가 창업자고 제 돈으로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근데 왜 회사가 제 주식에 조건을 거나요? 이건 제 소유권을 뺏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오해하시기 딱 좋죠. 저도 실무에서 그런 불만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니까요. 내 돈 내 산인데.
근데 이 논리를 잘 뜯어보면요. 결국 공동창업자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그 만약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헌신을 강제하는 안전장치인 거예요.
아, 회사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창업자들끼리의 약속이군요.
네. 처음부터 주식 소유권이랑 의결권은 100% 온전히 가져갑니다. 근데 만약에 정해진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간다? 그러면 회사가 그 아직 베스팅 안 된 주식을 원래 네가 샀던 그 헐값, 액면가 그대로 강제로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한테 스스로 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저 6개월 만에 도망가는 공동 창업자의 지분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찾아 이렇게 합의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족쇄를 찬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 자료에 명시된 가장 표준적인 산업률이 바로 4년 베스팅의 1년 절벽입니다.
4년 베스팅, 1년 절벽. 여기서 1년이라는 절벽 기간은 사실상 서로 일하는 핏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습 기간 같은 거네요.
맞아요. 딱 수습 기간이죠. 12개월 채우기 하루 전에라도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전이면 0%니까 회사가 주식을 다 뺏어가겠네요?
네. 베스팅된 지분은 0% 처리되고 회사가 주식을 몽땅 원가에 회수해갑니다. 그러다 정확히 1년을 딱 채우는 순간 전체 지분의 25%가 한꺼번에 베스팅되고요.
절벽에서 한 번에 25%가 팍 풀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36개월 동안은 매월 균중하게 쪼개서 베스팅이 풀려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실무룰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회사가 M&A로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넘겼으니까 아직 안 풀린 미베스팅 주식도 한 번에 싹 다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아, 그게 진짜 협상 테이블에서 매번 부딪히는 이슈입니다. 그걸 보통 싱글 트리거, 가속 조항이라고 부르거든요. M&A라는 방아쇠 딱 하나만 당겨지면 다 풀린다는 뜻이죠.
방아쇠가 하나다. 싱글 트리거. 근데 자료를 보면 투자자나 인수자들이 이 싱글 트리거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인수자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거액을 들여서 저 회사를 샀어요. 근데 다음 날 창업자들 지분이 100% 다 베스팅 돼버린 거예요. 그럼 창업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베스팅 됐으니 굳이 회사에 남을 이유가 없죠. 그냥 돈 챙겨서 떠나버리겠네요. 아, 그러면 인수자 입장에서는 빈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산 꼴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수합병의 핵심은 기존 핵심 인력들이 그대로 남아서 기술도 통합해주고 비즈니스를 연속성 있게 끌고 가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 트리거를 허용하면 인수 자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더블 트리거군요. 방아쇠가 두 개 필요한 거네요.
네, 더블 트리거.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만 베스팅이 팍 가속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방아쇠는 방금 말한 회사의 통제권 변경, 즉 M&A가 일어나는 거고요.
네, 첫 번째 탕.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아쇠는 그 인수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창업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담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역할이 완전 쪼그라들어서 사실상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새 주인이 들어와서 야, 너 나가 하고 부당하게 쫓아낼 때만 남은 주식을 다 베스팅 해준다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해야 인수자는 핵심 인력을 못 도망가게 묶어둘 리텐션 수단을 확보하는 거고 창업자는 새 경영진한테 억울하게 쫓겨나면서 지분까지 뺏기는 그 끔찍한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아주 합리적인 균형점이네요. 됐다 보니까 퇴사 상황이 있어서도 본인이 좋게 좋게 나간 건지 굿리버인지 아니면 막 회사 돈 횡령하고 위법 행위 저질러서 쫓겨난 배드리버인지 이걸 꼼꼼히 설계해야 나중에 진흙탕 싸움을 피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배드리버 같은 경우는 심하는 이미 베스팅된 지분조차 회수할 수 있게 조항을 넣기도 하니까요.
와, 무섭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리버스 베스팅으로 회사를 안전하게 지켰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창업자 개인한테는 아주 끔찍한 세금 시한폭탄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진짜 반전 포인트더라고요.
아, 네. 실무에서 변호사들이 제일 뼈아프게 목격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네.
법적 방어막을 아주 훌륭하게 세워놨더니 미국 국세청 IRS의 레이더에는 그게 아주 맛있는 과세 표적이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자,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볼게요. 창업자가 설립 당시에 그 액면가, 예를 들어 주당 $0.0001로 400만 주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400만 주면 총 $40밖에 안 되네요. 진짜 거저네요.
그렇죠. 근데 이 주식들이 아까 말한 리버스 베스팅 조건에 묶여있죠. 그러면 국세청은 이 주식을 창업자의 완전한 자산으로 당장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돈 주고 샀는데 내게 아니라고요?
네,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다 1년 절벽을 통과하고 딱 25%, 그러니까 100만 주에 대한 회사의 환매권이 스르륵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국세청이 딱 등장하는 거죠.
제한이 풀렸다 이러면서요?
맞습니다. 이 제한이 풀린 주식을 창업자가 지난 1년 동안 회사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와, 미치겠네요. 노동의 대가라고 쳐버리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세금 낼 돈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과세의 기준이 처음 샀을 때의 그 $40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마 가치가 오른 만큼을 기준으로 하나요?
네. 베스팅이 딱 풀리는 그 시점의 공정시장 가치, FMV를 기준으로 때립니다. 만약 1년 뒤에 회사가 시드 투자를 잘 받아서 주당 가치가 $1로 올랐다고 쳐볼게요.
주당 $1요? 그러면 100만 주가 풀렸으니까
창업자는 현금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장부상으로 갑자기 100만 달러어치 근로소득을 얻은 걸로 계산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와,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딱 떠오른 비유가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거 완전 그거 아닙니까? 제가 당첨금이 계속 올라가는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근데 매주 번호가 하나씩 맞아서 당첨 확률이 막 올라갈 때마다 갑자기 국세청이 진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하, 맞습니다.
그러더니 야, 너 아직 당첨금 현금을 바꾸진 않았지? 그래도 네 복권 지금 가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중간 정산해서 세금부터 내. 이러는 꼴이잖아요.
네, 진짜 아주 정확하게 그 맹점을 파고드는 게 국세청 논리입니다. 단 $1 현금도 못 만졌는데 수십만 달러의 보통소득세 폭탄을 맞고 파산하는 창업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미쳤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케어합니까? 방어할 방법이 있긴 한가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델라웨어 C-Corp 창업자들이 설립하자마자 반드시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하는 단 한 장의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IRS 폼 51562, 실무에서는 83B 일렉션이라고 부르는 선언서입니다.
83B 선언, 이걸 언제까지 내야 하죠?
주식 취득일로부터 정확히 30일 이내예요. 국세청한테 먼저 딱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 주식 아직 베스팅 안 끝났는데 그냥 지금 당장 이 액면가 $40를 기준으로 내 미래의 근로소득세 전부 다 한 번에 정산할게 하고요.
아, 그러면 $40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니까 뭐 낼 돈이 거의 0원이거나 몇 달러 수준이겠네요?
맞습니다. 첫날에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냈냐 안 보냈냐가 1년 뒤에 수백, 수천만 원 세금 폭탄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실무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와, 첫날에 양식 하나만 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거네요. 진짜 아찔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스톡옵션은 또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걔네는 83B의 영역이 아니라 409A 가치평가라는 다른 방패를 써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네, 둘의 메커니즘이 확연히 다릅니다. 창업자 주식은 자기가 돈 내고 직접 취득한 거라서 83B로 세금을 미리 털어버리는 거고요. 직원용 옵션은 미래에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권리죠.
여기서 IRS 규정이 또 아주 칼같습니다. 옵션을 줄 때 그 행사 가격이 그 시점 회사의 실제 공정시장 가치보다 단 1센트라도 낮으면 국세청은 니네 직원한테 혜택 주네? 하고 그 차액만큼을 또 부당소득으로 보고 어마어마한 페널티 세금을 물려버립니다.
아, 그래서 외부 독립기관한테 돈 주고 우리 회사 한 주당 가치가 지금 얼마입니다 하고 공식적인 도장을 받아놓는 거군요. 그게 409A의 평가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벤처 캐피털이 후속 투자하려고 실사 들어오면 이 서류들부터 탈탈 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83B 접수증 냈는지, 이사회 주식 발행 결의서는 있는지, 409의 평가서는 제대로 받았는지, 이거 하나라도 누락되면 나중에 과거 세금 리스크가 회사 전체 목을 졸라버리니까요.
정확합니다. 근데 실사 단계에서 세무 못지않게 창업자들 뒷목 잡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뇌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 뇌관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뭔가요?
바로 지식재산권, IP 양도 문제입니다. IP 어사인먼트라고 하죠.
아, IP. 법적 방어막 다 세우고 세금 다 피했는데 정작 회사가 제일 중요한 제품이나 기술 소유권이 없으면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그쵸. 특히 극초기 단계 생각해보세요. 법인 세우기도 전에 창업자들이 그냥 자기 개인 노트북으로 카페에서 코드 짜고 로고 디자인하고 그러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게 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투자자 눈에 회사의 가치는 결국 그 기술과 제품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느냐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실사해보니까 핵심 코드가 창업자 개인 명의로 남아있고 심지어 예전 직장에서 쓰던 코드를 좀 긁어오는 적도 있고.
헐, 최악이네요. 외주 개발자가 소유권 주장하고 막 이러면 진짜 난리 나겠어요.
완전 난리 나죠. 그래서 보고서는 모든 종류의 IP가 설립과 동시에 개인에서 회사로 완전히 넘어가는 IP 양도 계약이 처음 지분 설계할 때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서류 없으면 투자자는 밸류에이션 확 깎아버리거나 그냥 투자 철회하고 나가버립니다.
팔 물건 소유권도 불분명한데다가 수십억을 베팅할 바보 투자자는 없을 테니까요. 자, 통제권 이슈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우리가 50-50 지분이 왜 무서운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두 명의 창업자가 평생을 함께한 불알 친구라서 우리는 죽어도 50-50을 해야겠다. 이사회도 딱 우리 둘만 2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고집하면 어쩌죠? 자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까?
비즈니스에서 이사회가 딱 2명이라는 건 진짜 파국을 예약하는 겁니다.
파국이요? 왜요?
한 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했을 때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걸 데드락, 즉 완벽한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아, 투자를 받을지 핵심 인재를 해고할지 회사를 팔지 이런 중대한 결정이 올스톱 돼버리는 거네요. 서로 마음 상하면 회사 전체가 마비되는 무한 루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50-50 지분을 굳이 유지해야겠다면 빠져나갈 구멍을 확실히 만들어 두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구멍이죠?
일단 이사회는 외부 어드바이저나 투자자를 포함해서 무조건 홀수, 3인으로 구성하라는 거고요.
네, 홀수로 해서 다수결을 만들어라.
그리고 의사결정이 부딪힐 때 강제로 결론을 내줄 캐스팅보트, 타이브레이커를 아예 지정해놓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특정 가격에 강제로 사버릴 수 있는 바이셀 조항 같은 걸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권고합니다.
와, 비즈니스에게선 로맨틱한 우정보다 냉혹한 구조가 진짜 백배 천배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네요. 그리고 초기 C코브는 보통 주체제가 제일 낫다면서요.
네, 복잡하게 슈퍼 의결권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1주 1의결권 보통주로 가는 게 초기 투자자들한테 설명하기도 쉽고 그들도 제일 선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분도 아주 합리적으로 나눴고 리버스 베스팅이랑 83B로 방어막도 쳤습니다. IP 양도도 하고 이사회도 홀수로 구성해서 완벽하게 기초공사를 마쳤어요. 드디어 외부 투자금이 밀려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네, 제일 기다리던 순간이죠.
투자자가 돈 싸들고 올 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나눴던 그 예쁜 파이는 어떤 식으로 변형될까요? 이 자료에서 제일 실무적으로 빛나는 섹션 중 하나인 희석의 수학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희석. 다루기 까다롭지만 꼭 알아야 하죠. 사실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내 지분율 숫자 떨어지는 걸 되게 막연한 공포로 받아들이거든요.
쫄리죠. 내 퍼센트가 줄어드니까요.
근데 자본 조달의 본질은 파이 자체의 크기를 엄청 키우면서 내 조각의 절대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잖아요. 자료에 나오는 캡테이블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 메커니즘이 진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상황을 좀 요약해드리면요. 처음 설립 시점에는 A가 50%, B가 30%, C가 10% 갖고 있고 앞으로 뽑을 직원들 주려고 옵션풀 10%를 딱 비워둬서 100%를 맞췄어요.
네, 아주 정석적인 세팅이죠.
근데 초기 자금으로 들어왔던 세이프 물량이 10% 지분으로 전환되고 이어서 시드라운드 VC가 와서 우리 20% 달라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시드 투자자들이 조건을 걸어요. 우리가 돈 쏘면 곧바로 좋은 C레벨 뽑아야 되니까 옵션 풀을 지금 10%에서 15%로 빵빵하게 늘려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네, 실무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탑업이라고 하죠.
이 모든 충격을 다 흡수하고 나면 우리 창업자 A의 50% 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번의 순차적인 희석 과정을 거치면서 창업자 A의 지분은 대략 33%에서 35%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와, 50에서 33으로요?
네, 여기서 창업자들이 제일 억울해하고 당황하는 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옵션 풀 확대, 탑업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요? 그게 왜요?
VC들이 자기가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한 이후, 즉 포스트머니가 아니라 투자하기 직전에 프리머니 가치를 기준으로 옵션풀을 먼저 늘려놓으라고 강제하거든요.
아, 잠깐만요. 이게 그 논리인가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콤비네이션 피자의 절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외부 투자자들이 막 최고급 밀가루 반죽이랑 비싼 토핑을 잔뜩 들고 와서 야, 우리 아예 라지 사이즈 피자로 새로 굽자 이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새 피자 굽기 전에 조건을 거는 거죠. 야, 앞으로 파티에 올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원래 피자 반죽에서 한 조각을 미리 떼어내서 빈 접시로 만들어놔. 그래야 새로 굽는 라지 피자에서 우리 투자자 몫이 안 줄어들지. 아, 이건 맞나요?
와, 완벽하게 뼈를 때리는 비유입니다. 진짜 정확해요.
진짜 얄밉네요.
그쵸. 새 직원을 위한 옵션풀 확대의 비용, 즉 그 지분 희석의 부담을 투자자 본인들은 1도 안 지고 전부 기존 주주, 그러니까 창업자들한테 싹 다 전가해버리는 아주 고도의 실무적 스킬인 거죠.
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수학이네요. 근데 창업자 A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요. 내 피자 조각의 각도는 50도에서 33도로 좁아지긴 했어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그 토핑의 양이나 무게, 즉 절대적인 주식의 수는 단 한 주도 사라지지 않은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비율은 줄었지만 토핑이 엄청나게 듬뿍 올라간 거대한 라지 피자의 33%가 옛날 그 동네 작은 피자의 50%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초기에 막 지인들 술자리에 불거서 야, 네가 좀 도와주면 나중에 회사 지분 한 5% 챙겨줄게 이러면서 구두로 약속하거나 악수로 퉁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어요.
진짜 최악의 행동이죠.
막상 힘들게 라지 피자 구워놓고 벤처 캐피탈이 캡테이블 꼼꼼하게 현미경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늦게 누가 나타나서 내 구두 약속 5% 어디 갔냐 이러면서 소송 걸어오면 그라운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나는 거잖아요.
네, 그 unresolved claims, 미해결 청구권 하나 때문에 수백억짜리 투자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사회가 승인한 서면 계약서로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와,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길고 복잡한 실무적 여정,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창업자 지분 설계라는 건 진짜 종이 위에 숫자 몇 개 끄적이는 행위가 아니네요.
네, 전혀 아니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갈등, 외부 투자자들의 압력, 세금이라는 국가기관의 잣대 앞에서도 회사가 흔들림 없이 쫙 전진할 수 있도록 단단한 방파제를 미리 쌓아두는 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초기 설계가 모든 걸 결정하죠.
데드에쿼티를 도려내는 리버스 베스팅, 1년 뒤에 어처구니없는 파산을 막아주는 83B 선언, 회사의 심장을 지키는 IP 양도, 50대 50의 함정을 피하는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희석의 수확까지. 청취자 여러분, 당장 창업을 준비하시든, 스타트업 합류를 고민하시든, 아니면 단순히 비즈니스 이면의 냉혹한 룰이 궁금하셨던 가네요.
네.
오늘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회사의 생존을 판가름할 가장 핵심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 좋죠. 어떤 건가요?
오늘 자료는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통적인 룰, 그러니까 그 4년 베스팅이라는 걸 아주 절대적인 기준선처럼 설명을 했잖아요.
네, 4년이면 다 풀린다. 보통 소프트웨어는 4년이면 제품 만들고 엑시트하기 충분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좀 다르거든요. 바이오텍이나 완전 딥테크, 아니면 거대한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들 생각해보세요. 이런 곳들은 기술을 증명하고 상장하기까지 7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연 이 길어진 호흡에서도 여전히 4년이라는 사이클이 최선의 방어막일까요?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만약에 회사가 엑시트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창업자는 4년 만에 베스팅이 모두 끝나서 주식을 100% 다 받아버린다면 남은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수로 그 창업자를 회사에 계속 묶어두고 열정을 짜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몸은 회사에 출근해 있는데 열정은 이미 예전에 식어버린 새로운 형태의 포스트 베스팅 데드 에코티라는 괴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포스트 베스팅 데드 에코티.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나 산업의 주기를 못 따라갈 때 벌어지는 또 다른 엄청난 딜레마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년의 룰을 과감히 깨고 7년, 10년짜리 새로운 베스팅 구조를 짜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4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심미적 한계선일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고민거리로 남겨두겠습니다.
와, 방송 끝나고 혼자 진짜 깊이 생각해볼 만한 숙제네요. 자, 오늘 이 치열한 비즈니스의 이면을 끝까지 함께 탐구해 주신 여러분, 스스로의 지적 호기심에 박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간 지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